마가복음 56번 메시지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따르며 그것을 위하는 생활 다섯 번째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1장 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구절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계속하여 4절에 있는 침례라는 말을 상고해 봅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끝냄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인들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기 위해 나아왔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장사는 끝냄의 문제입니다. 어떤 것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온 자들이 침례 받았을 때 그들은 장사되고 끝난 것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죄들의 사함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그 당시 참으로 회개하고 요한에게 온 자들은 누구든지 그에게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회개한 자들은 요한의 침례로 장사되었습니다. 1장 1절에서 우리는 시작을, 1장 4절에서는 끝냄을 봅니다. 끝냄이 없다면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 안으로 믿은 후 우리는 왜 침례를 받아야 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포함한 옛 생활을 장사 지내려고 침례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안으로 믿을 때마다 우리는 그에게 침례를 주고 그를 장사 지내어 그 사람의 옛 생활과 옛 자아를 끝내야 합니다. 이 끝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의 침례 마가복음 1장 9절은 주 예수의 침례를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주 예수님은 자원하여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원하여 장사되신 것입니다. 왜 주 예수님은 침례를 받았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장사 지낼 필요가 전혀 없었으며 특히 낡은 것이 전혀 없었지만 주님은 사람이었으며 사람이신 그분은 예창조의 일부였습니다. 주 예수께서 예창조와 아무 관계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분이 예창조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의하면 하나님이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육신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소극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분명히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으로부터 요한에게 오셨을 때 그분은 육신의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죄의 육신의 모양 안에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타락한 사람의 죄의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는 단지 죄의 육신의 모양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께는 죄가 없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을 위해 들렸던 노뱀이 단지 뱀의 모양과 형체만 가졌을 뿐 뱀의 본성은 없었던 것처럼 주 예수님에게는 죄의 육신의 모양만 있을 뿐 죄의 육신의 본성은 없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을 무렵에 인류는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안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비록 그분 안에 죄가 없었지만 여전히 그분의 인성은 죄의 육신의 모양 안에 있었습니다. 한편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신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른 한편 그분은 인자이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인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분의 신격에 있어서 주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성에 있어서, 즉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이심에 있어서 주님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람이신 주 예수님은 끝나고 장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주 예수께서 침례받을 때 회개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회개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회개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께는 죄가 없었고 그분은 결코 죄를 범치 않으셨습니다. 그분께는 죄도 죄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회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는 예창조와 관계 있는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침례받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침례를 받으심으로 주님은 자원하여 자신을 제쳐놓으셨습니다. 주 예수 위에 임한 영. 마가복음 1장 10절은 우리에게 주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일어났던 일을 말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때 전에도 이미 주 예수님께는 그분의 존재의 본질로서 그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침례받은 후 하나님의 영은 그분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그분 안에 신성한 본질이 있었으며 그분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본질 안에 아버지를 소유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움직임과 사역을 위한 능력으로 위의 영을 소유한 분으로서 그분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움직임과 사역에서 주 예수님은 단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었으며 종교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 그분 위에 영이 있는 주 예수님은 내재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내적으로 그분께는 그분의 본질로 하나님이 있었으며 외적으로 그분께는 움직이고 행동하시고 사역하고 전파하기 위한 그분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은 문화나 종교의 사람 혹은 단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음. 땅에서의 움직임 안에서 주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셨습니까? 또는 종교나 문화나 교육을 강조했습니까? 그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분의 움직임 안에서 주 예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다른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율법과 도덕과 윤리와 종교 또는 문화의 왕국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예로 들어봅시다. 물론 동물의 왕국은 동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이 없다면 동물의 왕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왕국에 있어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사람의 왕국은 인류입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은 무엇이든, 그분이 전파하고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든, 그분이 처신하고 역사하셨던 방식은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었습니다. 공자는 윤리를 가르쳤으며 윤리의 왕국 안에 있었습니다. 윤리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아닙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리키라고 강조했으며 율법의 왕국 안에 있었습니다. 이 왕국 역시 좋은 것이나 하나님의 왕국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은 제사장 체계의 왕국 안에 있었습니다. 이 또한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사역하러 나오셨을 때 그분은 윤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님의 복음 사역의 내용들. 1장 1절부터 45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 사역의 내용들, 즉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해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윤리나 도덕이나 문화나 철학이나 종교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주 예수께서 하나님을 섬겼던 방법들입니다. 그분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해 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의 사역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해 하는 것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신약은 이것이 그분의 움직임이었음을 지적합니다. 침례를 받고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한 후에 그분은 전파하고 가르치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해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이 갈릴리로 움직이셨을 때 그분은 전파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더러운 영을 쫓아내셨으며 후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더욱이 그분의 사역 안에 있었던 그분의 움직임 안에서 주님은 문둥병자를 만나 그를 깨끗해 하셨습니다. 생활과 일이 구별되지 않음.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일이었습니까? 움직임이었습니까? 혹은 생활이었습니까? 사실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그분의 생활이 그분의 일이었으며 그분의 일이 그분의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는 계속적으로 살고 일하고 움직이셨습니다. 밤낮 그분은 사셨으며 밤낮 그분은 일하고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의 일은 그분의 삶이었으며 그분의 움직임은 그분의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주 예수께서 얼마나 일하셨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각처에서 항상 일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일이 그분의 생활이고 그분의 생활이 그분의 움직임이며 그분의 움직임이 그분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는 생활과 일과 움직임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주 예수께는 각 방면의 그분의 생활이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일과 학교와 가정과 교회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일했는지 쉽게 지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매일 몇 시간 일하셨는지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까? 식사하는 일에 그분이 얼마나 시간을 할애했습니까? 여기에서 요점은 주 예수께서 항상 살고 일하고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은 그분의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귀신을 내어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해 하는 것도 역시 주 예수의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그분께는 생활과 일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러한 생활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전파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해 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전문적으로 일하는 전파자들을 고용하는 일반적인 실행은 성경에 따르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개개의 믿는 이들은 전파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산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전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생활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악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탐닉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귀신에게 점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내가 말하는 요지는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셨는데 이는 곧 전파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문둥병자를 깨끗해 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나 종교나 철학이나 단지 윤리와 도덕의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활인 그 생활은 자동적으로 전파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깨끗해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부류의 생활을 산다면 우리 지방에서의 상황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조하는 문제는 생활 자체, 즉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따르며 그것을 위하는 하나님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삶의 결과. 우리는 주님의 복음 사역의 내용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는 것을 포함함을 보았습니다. 2장 1절부터 3장 6절에서 우리는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방법들, 즉 죄들을 사하시고 죄인들과 잔치를 하시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금식시키지 않고 즐겁게 해주시며 종교의 규정보다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배고픔을 주의하시며 종교의 의식보다는 고통당하는 자의 구조를 더 주의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산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몇몇 당신의 동료들은 죄들의 사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잔치이신 주님을 누리고 주 예수를 그들의 덮개인 의와 채움과 만족인 생명으로 소유할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사람들은 자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접촉하러 오기 전에는 그들이 정죄 아래 있었으며 기쁨이나 만족이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말이 아닌 생활로 복음을 전파한 결과 진리가 그들 안으로 비춰져 그들은 죄들을 사함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삶을 산 결과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르며 그것을 위하는 생활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종교와는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따른 생활의 방면들. 3장 7절부터 35절에서 우리는 복음 사역을 위한 다섯 가지 보조적인 행동들을 보는데 이는 무리들의 미는 것을 피하시고 사도들을 임명하여 전파케 하시고 긴박한 필요에 의해 먹지 못하시고 성령으로 사탄을 묶고 그의 집을 늑탈하시고 천연적인 생명의 관계를 청산하고 영적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심 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생활을 산다면 우리는 무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뒤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먹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필요를 주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대적을 묻고 그 집을 늑탈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천연적인 관계를 부인하고 영적인 생명의 관계 안에 머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 혹은 문화의 생활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따른 생활의 방면들입니다. 이 같은 생활은 종교와 문화와 윤리밖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살아내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이 단지 이야기책이나 전기가 아니라는 사실로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생활, 즉 하나님을 살고 그분을 표현하는 생활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따르며 그것을 위하는 생활입니다.